2025년 12월 18일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가장 뜨거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서울시장 선거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AI가 우리 뇌와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저 멀리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또 어떤 정치적 계산이 오가고 있는지, 언뜻 보면 이게 다 다른 얘기 같은데요. 오늘 저희는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기술과 권력이라는 이 거대한 두 힘이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숨은 그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우리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 정치는 우리 사회의 규칙을 만드는 보이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네, 이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히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드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일상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AI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가 편리하다는 건뭐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대학생들의 뇌 활동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좀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성적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생성형 AI를 과제에 자주 사용한 학생들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의 뇌를 비교했더니 AI를 쓴 학생들의 뇌에서 특정 영역들의 기능적 연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의사결정을 하는 전두엽 피질 사이의 소통이 약해진 거죠.
기능적 연결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뇌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뭐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게 약해졌다는 건그 도로가 군데군데 끊기거나 좁아졌다는 뜻이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우리 뇌는 여러 영역이 뭐랄까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작동하면서 복잡한 사고를 해내거든요.
네네.
근데 AI에 자꾸 정답을 물어보는 습관이 이 협주를 방해하는 거예요. 뇌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연결하고 정리하는 그 생각의 근육을 쓸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죠.
아, 생각의 근육이요.
네. 자료의 표현처럼 먼저 생각하고 AI는 나중에라는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딱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쓰기 시작하면서 동네 골목길을 다 잊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많죠. 다들 그렇죠.
이것도 약간 비슷한 원리일까요? 기술에 의존하면서 뇌의 특정 기능이 퇴화하는 거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생성형 AI는 좀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나 계산기는 특정 기능을 대신해주는 도구에 가깝지만 생성형 AI는 우리의 사고 과정 자체를 흉내내고 그 결과물을 바로 제시해주거든요.
아, 과정 자체를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우고 논리를 구축하는 이 인간 고유의 능력이 무뎌질 위험이 훨씬 큰 거죠.
그렇군요. 결국 AI는 정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하는 그 능력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당신은 어떠세요? 최근 AI를 쓰면서 아, 나도 모르게 생각의 지름길을 찾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됩니다. 다음 자료가 그걸 딱 보여주죠.
네.
이런 뇌의 변화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는 거대한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건설업계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대형 건설사들은 AI로 설계 오류를 잡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막 앞서 나가는데, 중소 건설사들은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AI 도입커녕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번 그냥 기술 도입 속도의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본 역할을 해요. 과거에는 돈과 장비가 자본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AI 기술력, 이게 핵심 자본이 된 거죠.
아.
이건 단순히 기술 격차가 아니라 생산성의 격차,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져서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든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AI를 가진 기업은 계속 더 똑똑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성장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은 영원히 그들의 하청업체로 남거나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지털 계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논평이 지적하듯 이건 몇몇 기업의 생존 문제를 넘어서요. 그 기업에 의존하는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지역 경제, 그리고 일자리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네.
기술 발전이 모두를 풍요롭게 할 거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전망 이면에 이렇게 격차를 심화시켜서 사회적 디스토피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혹시 당신이 일하는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술 격차를 느끼고 계신가요?
생각할수록 무서운 이야기인데 AI 기술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단면을 보여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동 성적 딥페이크 범죄 이야기인데요.
아, 네. 피해자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음란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끔찍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의 절반이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문제는 기술 범죄의 외피를 쓴 아주 악질적인 형태의 학교폭력이자 성폭력으로 봐야 해요.
학교폭력이요?
네. 익명의 온라인 범죄가 아니라 메인 얼굴을 마주하는 친구나 선후배가 가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배신감은 이건 뭐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교실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끔찍한 위협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해 학생들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술에 대한 무지, 즉 버튼 몇 번 누르는 행위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걸 장난이나 민 문화의 일부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입니다. 재미로 우리끼리만 보려고 시작한 행동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중대 범죄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절실하다는 경고신호예요.
이렇게 AI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생각과 사회 규칙을 근본부터 바꾸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규칙과 판도를 바꾸려 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것도 통제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술이 사회 구조를 재평하고 있다면 정치는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권력의 향방을 얻기 위한 싸움이죠.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구도가 흥미롭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전통적인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한 행정가인가라는 실용주의적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심에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있습니다.
이건 보수화된 서울의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굉장히 전략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전략적인 카드다.
네. 이념 대결로는 신산이 없다고 보고 오세훈 현 시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불통 이미지를 겨냥해서 소통하는 행정가 대 밀어붙이는 행정가의 구도를 만들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이 이런 프레임 전환에 불을 지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유능한 행정가라는 프레임이 과연 이념을 넘어설 만큼 강력할까요? 이것도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포장은 아닐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포장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자료의 논평을 보면 정 구청장은 스마트 포용 도시 같은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오 시장은 기후동행 카드나 서울링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네네, 그런 비판이 있었죠.
이런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례들과 맞물리면 행정가 대 행정가 구도는 유권자들에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선거가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되면서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국내 정치의 이런 미묘한 수싸움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에도 큰 변화가 있었네요.
네.
미 의회가 국방습권법에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조항을 못 박았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의 아주 좋은 소식 같은데요.
네. 의회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줬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예요. 동맹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보이니까요.
네.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이건 동시에 미국 의회가 자국의 대통령,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건 한미동맹이 굳건해다는 신호라기보다는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간의 힘겨루기가 한국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다른 나라의 내부 정치 드라마에 맡겨놓은 관객 신세라는 느낌도 드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단순히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죠. 자료의 논평에서도 지적하듯이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법안에 순순히 따를까요?
글쎄요.
그는 법이나 제도를 무시하고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성향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이 법안은 일종의 방어막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국방주권을 더 강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숙제를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주 강력한 정책들을 내놨어요. 마약을 하고 일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바꾸고 마약 밀매 조직은 테러 조직처럼 다루겠다고 합니다.
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마약 비범죄화로 나아가는 흐름과는 정반대 행보라 눈에 띄네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강경책이죠. 이런 정책이 나올 때 우리는 항상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지금인가?
네. 현재 프랑스 정부는 낮은 지지율과 연금 개혁 등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선명하고 강력한 구호를 내세우는 건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정부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비판들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이 문제를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건이나 복지가 아니라 치안과 노동의 문제로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자가 아니라 마약하는 노동자를 퇴출하자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의 책임이 사회나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
물론 마약 확산을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강경책이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노동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만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와 보니 정말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AI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의 힘은 우리의 뇌구조부터 산업 생태계, 심지어 범주의 양상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네.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마다의 전략으로 민심과 권력이라는 보이는 규칙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 애쓰고 있고요. 결국 오늘 이야기는 기술과 권력이라는 두 거대한 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생생한 현장 보고서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이슈는 결국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귀결돼요. 우리는 과연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인간을 위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정치 권력은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 하고 강대국은 국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기술의 변화와 복잡한 정치적 전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주도권, 즉 당신 생각의 주권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